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앞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 보고 있는 성경은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그 한글 개역판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때 라이프 성경, 또 어떤 사람은 셀프 성경,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냥 성경을 그 성경을 만들어낸 출판사가 그 붙인 이름이고 그 출판사들도 이 성경의 내용을 그 함부로 갖다가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다 그 한국 성서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성경 내용을 쓰겠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그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만들어낸 출판사가 다르다 해가지고 그 내용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각기 출판사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은 그 한국 성서 공회라 여기에서 만들어낸 그 한글 개역판 성경을 다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서로 다르지만은 이 성경은 이렇게 다 같이 한 성경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 성경 내용이 각기 다르지가 않고 또 교단마다 성경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 내용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혹시 저하고 뭐 내용이 다른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이나 다른 교회의 목사가 보는 성경이 다르지를 않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똑같은데 같은 내용의 성경을 보면서 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가? 저로서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 말인데 다른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붙들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런 말은 당신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이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창세기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그 목요일 날에 우리의 그 총회에서 하는 선교대회인가 그걸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뭐 특강이라는 것을 하는 목사님이나 그들이 보는 성경이 저하고 다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또 다른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선교하자. 뭐 그것도 거스리는데 선교하면 복받고 교회가 성장한다. 그따위 말을 서슴치 않고 해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죽어가는 건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요,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면 복받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진짜 그게 성경이라면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약속으로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미 다 약속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선교하면 복받고 성경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 성경이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혹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그런 약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경 덮어버리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 보상으로 하나님 복도 주고 교회도 부흥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축축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시하기를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지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울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 나보고 뭘 하란 말입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게 네 사귄방이냐, 그래 그들 곧 따라 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가라 그러면서 사울을 가리켜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한 그릇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는, 해 놓음을 받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해를 받는 그런 모습만 잔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다른 성경에는 뭐 바울이 선교한 것 때문에 복받고 잘 살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꼬는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말하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을 겁도 없이 마구 내뱉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마치 하나님 약속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 특강이라고 하는 걸 하는 목사님이 성경에는 양적 성장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근거로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선교 설교했을 때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 세례 받고 그 설교해가지고 3천 5천 믿은 거, 이게 양적 성장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한 얘기로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그것이 3천 명 5천 명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얘기인가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그때에 베드로가 맡아가지고 담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담임한 교회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 세워진 교회가 없었어요. 그저 믿는 자들이 있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 믿는 자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부흥된 것으로 해석해버리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천명 5천명 회개했다는 것은 말씀의 권세가 이 정도로 강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교회가 성장했다 이건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권세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 잘해가지고 한꺼번에 3천명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 교회는 없었어요.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베드로의 교회로 출석했다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 양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성경을 보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인지 제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좀 자기의 생각은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고 교회의 성장이니 보기니 이런 것에다 성경을 맞추려는 그런 생각 버리고 제발 좀 우리의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 관심을 두고 성경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니 진짜 모를 일이에요. 오늘 목사가 그런 말 하면은 그 말 듣는 교인들이라도 좀 정신 제대로 밖에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면 좋겠는데 그래 복준다 교회 부흥된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아멘아멘 하더란 말이죠. 그래 전부 다 하나님 버리고 성경들 버리고 인간들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라는 건 물론 성경에는 성교라는 말 자체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다른 나라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깨달은 복음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하시고 있게 한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전하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불러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대구로 보냄받아가지고 이 은속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선교사를 세워진 분은 하나님 보낸 그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죠. 하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은 나는 복받게 선교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교회 부흥시켜 전도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물론 내 욕심을 위해서 성교하는 건 없을 거라 그 말이죠. 만약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복받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성교한다거나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선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그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교회 부흥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교인 수가 얼마나 모여야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교인 수가 얼마가 돼야 아 저게 부흥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입니까? 아니면 200명입니까? 아니면 1000명입니까? 답이란 게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몇 명 돼야 교회 부흥됐다? 답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는 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가 몇 명이 되어야 부흥됐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 부흥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1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30명이 모이는 교회만 해도 자기들보다 부흥 더 큰 교회입니다. 한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100명 모이는 교회가 볼 때 30명은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10명 모이는 교회가 다음 주에 20명을 늘었다고 합시다. 그럼 분명히 부흥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10명에서 20명 되었을 때 교회 부흥돼 좋아하지만 1년 2년 20명의 숫자 그대로 계속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시 또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20명이 200명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또 부흥됐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200명의 숫자가 1년이 또 계속되면은 또다시 교회 부흥은 탄식을 합니다. 결국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도 채워도 차지 않냐, 이 빠진 독입니다.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3만 명 모인 교회 가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은속교회가 그 정도만 되면, 아니 3천 명만 돼도 다시는 교회 부흥 타령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3천 명이면 금장 큰 교회인데 뭘 또 바라겠는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흥이라는 인간 욕심입니다. 욕심에 채워지고 만족되는 걸 봤습니까? 없어요.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 타령 안 하겠다 합니다. 내년 우리가 4만 명을 목표로 일합시다, 다 고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떤 교회를 봐도 부흥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가 어딥니까? 순복음교회죠. 거기가 숫자가 맨 처음에 몇인지 압니까? 지금 자기들 발표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 대구 시민이 다 못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 대구 시민 다 모아놓은 게 60만 명. 근데 그 여의도에 모인 사람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여기저기에 순복음께 무슨 성대에 따라 퍼져 있습니다. 그 숫자 다 보태고 60만 명인데 어쨌든 대한 숫자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케이블 TV에 그 조영기 목사 나와가 설명 들어보니까 부흥타령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60만 명 모아 부흥타령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됐다 이렇게 딱 끝내는 교회가 없어요. 계속 부흥되자 부흥되자, 죽을 때까지 부흥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느니 부흥해야 한다느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명령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셨다면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은 있지만은 교회를 성장시키라, 이런 말씀 지시는 절대 없습니다.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지 교인 수가 늘어가느냐 안 늘어가느냐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복받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라면 시골교회는 몽땅 다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시골교회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매주일 그 수가 늘어가지 않는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이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 분명히 그래요. 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다 해가지고 복받고 잘 산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본문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보면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바뀌어진 사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거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 오히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바뀌어진 게 대해서 쉽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사울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은 예수를 전파한 그것 때문에 그 시작부터 의심받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뿐한 그런 일을 겪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몇 년 전에 했습니까? 몇 년도 아니고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울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굴복당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오히려 죽어야 될 그런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파한 신자로 새롭게 시작한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 바뀌었다면 그 삶이 오히려 복받고 더 편히 잘 살아야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시작하는 바울의 삶은 그 시작부터가 해를 받는 그런 그릇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는 그런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죽을 위에 빠져버리고 의심받고 오해를 받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예수원님과 연관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과 연관된 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한 인생으로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앞에서 바울님 예수 믿음 복받고 잘 삽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고생하고 생명 위협까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따뜻한 봄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고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가 모르겠어요. 믿는 대로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고생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길을 밀어붙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내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예수에게서 자기 안에 좋은 것만 얻어내려고 애쓸 뿐이라 그 말입니다. 날 고생시킨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 이걸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산가 못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큼 포기하지 않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마찬가지고 설사 죽음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게 한 수단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지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열심을 내서 일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말 하면은 뭐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말란 것입니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내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건 자기 분발 스스로 내가 분발하는 것 여기에 지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사울에 실망한 것이 아니고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힘을 더 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서 이렇게 말하죠. 힘을 얻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분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힘을 얻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힘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 힘내가지고 뭘 해봐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전한 그것 때문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에 굴복했습니다.
그게 마치 사울이 자기 힘을 내가지고 어리고 이기면서 예수를 전에 유대를 굴복시켰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사울의 힘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유대인이 굴복당했습니다. 그럼 누가 굴복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그릇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사울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 굴복한 그런 모습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셔가지고 사울 너 힘내서 내 믿음으로 나에 굴복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 사울이 예수에 굴복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께 굴복당한 자에게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굴복시키는 것도 사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울을 굴복시킨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얘기죠. 바울에게 있던 인간 열심은 예수를 핍박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예수께 굴복당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오셔가지고 열심을 해서 나를 증거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의 열심은 굴복당한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분발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께 굴복당한 대로 사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 굴복당하신 자에게서 보여준 열심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얻은 귀한 아들 바치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로 아들을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 갖자 이런 말도 해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들 바치는 신앙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동료하고 아들 바쳤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란 그분 존재가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칠 만한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 바친 열심을 가지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대로 믿음 가지라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다 맡기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 때문에 아들 죽인 열심을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못 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이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 크신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으면서도 예수를 전한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은 사울이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그런 분으로 사울에게 남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전한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굴복한 신자의 모습이고 이게 열심이란 얘기예요. 이런 굴복이 없이 스스로 열심을 내봐야 어느 선까지 열심이다 그 이상 못 낸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열심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내가 고생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예수님이고 내 가진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굴복입니다. 이러한 굴복이 있는 신자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참된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거 보지 않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난 주님 편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열심이 나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고생을 해도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에게 주님 그 정도로 큰 분입니다.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런 게 진짜 굴복당한 신자의 열심이라고 말입니다. 복이니 성장이니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런 사람은 기쁘게 주를 부를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 교회 성장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고 예수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데 교회 인수 늘어가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알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저에게 목표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교인수 늘어가고 도움 많은 거 좋아하지만은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제 목표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목표는 제게 믿음 있는 이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의 생명이고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내야지 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라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까? 항상 고민이 그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고생 괜찮습니다. 주님이 증거된 그런 일이라면 고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자가 내가 이런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나에게서 예수님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그런 분인가, 그 정도 내 인생이 비중 크신 그런 귀한 분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주님이 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 공부 못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어질 때에 자식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 진다는 거죠. 그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끄집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것이다. 만약에 뭔가 열심이 없다고 느껴지거들랑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중이 안 크기 때문에 세상 일 하느라고 주님 생활 시간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동적으로 열심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풍족한 삶과 절대 연관될 수 없는 것이고 고생을 해도 괜찮고 뭔가 어려운 것도 괜찮고 뭔가 세상에서 실패도 괜찮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은 난 그걸로 인생에 만족 얻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과연 그 비중이 얼마나 큰가, 이 시간 정직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마음보다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돈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내가 예수에 대해 열심히 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께 굴복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 주께 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 있는 그 어떤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바울이 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내 욕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